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80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큰물이나 가뭄, 그리고 강력한 폭풍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태평양 수족관이 사람들에게 이런 극단적인 기후에 대해 가르치는 방안을 선보였는데요.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극단적인 기상현상에는 강력한 허리케인이나 태풍, 그리고 큰 피해를 주는 가뭄 등이 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청 소속 기상학자인 마크 존슨 씨는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극단적인 기상은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불볕더위나 가뭄 그리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현상이 지구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닥칠 날씨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지리학자 글렌 맥도널드 씨는 말합니다.
Places which are dry are probably going to get drier globally.
원래 건조했던 지역에서 앞으로 물이 더 말라갈 겁니다. 또 예전부터 비가 많이 오던 지역은 장차 더 습해질 텐데 이런 곳은 우리 예상보다 비가 훨씬 많이 올 겁니다.
하지만 맥도널드 씨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말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그저 지난 150년 동안의 기후 관측 결과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In terms of attributing, in terms of general hurricane system, the general flood system, the general drought system,
허리케인이나 홍수 경보 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비가 극단적으로 많이 내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현재 일상이 됐다고 말할 통계 자료는 부족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가져오는 피해를 줄이려면 일기예보 전망 일수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일기예보는 최대 14일 앞까지의 날씨를 전망할 수 있는데요.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청이 15일에서 30일 앞에 벌어질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It's very possible, and it's something that could be a very powerful tool.
이런 체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극단적인 기후에 적응하고 대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 태평양 수족관의 제리 슈벨 씨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Improved forecast and longer warning times.
전망이 가능한 일수를 늘리는 것 같이 기상예보 체제를 개선해도 사람들이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용없죠. 여러분들은 극단적인 기상이 가져올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지구상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기상이변의 심각성을 알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이언스 오너 스피어인데요. 이건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청이 개발하고 태평양 수족관이 제작한 대형 지구본입니다. 이 사이언스 오너 스피어에는 기후와 관련된 각종 과학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북미와 남미에 걸쳐 100개가 넘는 박물관과 기관이 이 대형 지구본을 설치해 놓고 환경과 환경이 직면한 도전들 그리고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려면 뭘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치타는 고양잇과 포유류로 빠른 걸음으로 유명합니다. 지구상에 치타는 지난 1900년에는 약 10만 마리가 살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야생 치타 수는 만 마리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치타가 빠른 걸음만으로 살아남기에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치타가 빠르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에는 치타가 366m 거리를 시속 95km로 달린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달리고 나면 힘을 너무 많이 써서 치타가 외부 위협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누구도 치타가 달릴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지 측정해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존 윌슨 박사는 치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치타가 이렇게 힘을 많이 쓰고 난 뒤의 상황을 쉽게 관리한다고 설명합니다.
Like any cat, basically, they wrestle most of the day.
다른 고양이과 동물과 마찬가지로 치타는 달리고 난 전후 시간을 모두 쉽니다. 하루 가운데 활동하는 시간이 아주 짧죠. 치타는 오전이나 오후 몇 시간만 사냥합니다. 이때 사냥하느라 달리면서 엄청나게 많이 에너지를 쓰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나머지 시간엔 쉬면서 힘을 보충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잠시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것이 치타의 다른 일상에 별 영향을 못 미친다는 말입니다.
치타가 이렇게 빠르게 달린 뒤에도 약해지지 않는다면 치타 개체수가 줄어드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가령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다른 육식동물이 치타가 죽인 먹잇감을 치타가 지친 사이에 뺏어서 그렇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Our study has found that that's actually not really the case.
연구 결과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치타는 자신이 잡은 먹잇감 가운데 12% 정도를 뺏기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비율상으로 이렇게 뺏겨도 치타가 워낙 빨리 먹습니다. 그러니까 뺏기기 전에 아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정작 치타의 약점은 생리적인 면에 있습니다. 이 고양이과 동물은 단순하게 너무 많은 열량을 소모합니다.
Because this cheetah has fast metabolism, they have huge lungs and a strong heart.
치타는 신진대사 활동이 빠릅니다. 거대한 폐와 강력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서 걸어만 다녀도 열량을 많이 소비하죠. 그래서 먹잇감을 찾는 시간이 길어지면 치타에게는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먹잇감을 찾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타가 더 많이 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 인간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치타가 원체 인간을 피하는데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초원의 울타리를 두름에 따라서 치타나 다른 육식동물의 이동 경로가 끊어졌습니다. 그 결과 울타리를 돌아가거나 울타리를 뚫을 지점을 찾으려고 이전보다 더 많이 걸으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됐습니다. 존 윌슨 박사는 이런 현상이 새로 태어나는 치타의 수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생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윌슨 박사는 사막에서 발견한 한 치타 암놈의 예를 들었습니다.
This mom is under stress already looking for food for herself.
이놈은 자신과 새끼들이 먹을 사냥감을 힘겹게 찾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 치타가 먹잇감을 얻으려고 멀리 나가야 하면 아주 큰 압박감을 받을 것이고 이런 상황은 결국 새끼들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또 사람들은 치타가 사냥하는 동물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치타가 불법으로 사로잡혀 중동의 애완동물로 팔려나간다는 사실인데요. 동아프리카를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는 치타 새끼 가운데 70%가 결국 죽는다고 동물보호단체가 Bone Free USA에 밝혔습니다. Bone Free USA는 올해 초 멸종위기 야생동물보호조약에 가입한 회원국들의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와 규정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윌슨 박사는 치타가 사람이 미치는 영향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해결책이 없지만 신속하게 이 문제를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윌슨 박사는 치타가 100년 안에 지구에서 사라질 확률이 10%라고 밝혔습니다. 자연보호를 위한 국제연합은 치타를 취약한 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립어류 야생동물관리국은 치타를 멸종위기종으로 봅니다. 약 2,500마리로 추정되는 아프리카 치타는 대부분 나미비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 꺼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주사 맞기가 싫어서일 겁니다. 특히 주사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 과학자들이 먹는 주사기를 개발해서 화제입니다. 오늘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이 새로운 주사기와 관련된 과학 원리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보통 주사기에는 바늘이 있는데 이런 주사기를 어떻게 먹는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과 매사추세츠 제네럴 병원이 함께 만든 건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주 작은 바늘이 들어간 약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약에 들어있는 바늘이 위 내벽에 달라붙어 약을 주입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늘이 작다고 하더라도 위벽을 찌르면 아프지 않을까요?
실험을 해보니까 바늘이 들어가도 해가 없을 뿐더러 전혀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에 들어간 바늘이 안전한지 알아보려고 이 연구진이 돼지를 상대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약이 돼지 소화관을 일주일 걸려서 통과했는데 바늘이 돼지 소화기관에 어떤 손상도 주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돼지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이 먹는 주사기로 인슐린을 주입했는데 흡수율이 일반 주사기보다 더 좋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인슐린은 보통 혈중 혈당량을 떨어뜨리는 데 쓰는데요. 혈당량 떨어지는 속도가 일반 주사기로 인슐린을 피부에 주입했을 때보다 더 빨랐다고 합니다. 이건 그만큼 새로 개발된 특수 주사기가 약물 전달에 더 효과적이라는 뜻이죠.
연구진은 또 고분자 화합물로 만들어 분해된 뒤 인체에 흡수되는 주사기도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렬한 과학세상이었습니다.